오늘도 수요일 뵙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975년 11월 26일 이 스위스의 한 박사는요, 의학과 위생학이라는 학술지에 논문을 하나 실었습니다. 근데 그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의 논문에는 300여 명이 넘는 아주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 역사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렉산더 대왕, 카이사르,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빅토리아 여왕, 히틀러, 레닌, 스탈린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이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들은 모두 유년기나 청소년 시기에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양쪽 모두를, 양친 모두를 잃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도 있었고 또 심지어 사생아도 있었습니다. 고아 혹은 편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었는데 이들이 커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과연 왜 그렇게 됐을까 연구를 했던 겁니다. 이 논문의 결과는 뭐냐면 이 정서적 좌절로 생긴 불안정이 엄청난 권력 의지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지로 이들은 정치계에 들어갔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읽은 스위스의 다른 내과 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아버지를 잃었고 다섯 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고아였었던 거죠. 근데 자신이 고아였는데 이 고아에 대한 연구 논문을 보고 이 주제에 대해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상실, 고난, 사별, 고통 이런 것이 인간의 창조성이랑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20세기 가장 기독교가 사랑한 상담자인 폴 트루니에라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모두 한 번쯤은 삶의 좌절이나 실패, 또 고난 이런 것을 당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사별이나 이혼 혹은 심지어 자녀의 죽음, 어떠한 형태로든 상실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사실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만약 한 번도 고난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아마 한 번도 행복도 느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난을 마주하고 있고요.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액션을 취해서 이 고난의 문제를 마주해야 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 작자 미상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7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다라는 관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뭐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면 저희 작은 형수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그 암 때문에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교회 우리 큰 어르신들, 목사님들 중에 큰 어르신들 보면 모두 다 한 번씩은 죽을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폐병이든지 암이든지 여러 가지 큰 고통을 당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 있었지만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한 결과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하지만 모든 상황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 고난과 고통은 늘 무조건 우리에게 이로운 결과를 줘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고난과 고통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고난을 받았는데 결국 이 모든 결과는 유익이 되니까 이 고난도 좋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사실 고난과 고통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거역하는 죄를 지었고요. 그 죄 때문에 악이라는 것이 세상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악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시작되었죠. 악은 인간에게 고난과 고통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선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셨었죠. 지금 당장 그 가라지를 베지 말고 기다려라. 알곡까지 상할까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처럼 가라지와 알곡처럼 선과 악도 우리 삶에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선과 악 사이에 어떤 혼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알곡은 하나님이 뿌린 것이고요. 가라지는 사탄이 뿌린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의 소행이에요. 그래서 알곡에서 가라지가 나올 수도 없고 가라지에서 알곡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선은 선이고 악은 악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선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좋은 것일 수는 없습니다. 욥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만약 그렇다면 이 구절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무조건 정금같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그 고난이 과연 정금이 되기 위한 좋은 도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저자, 오늘 저자는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했고요. 욥은 이 단련, 이 고난의 시기가 끝나면 정금같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곧 고난이 바로 정금이나 유익과 같이 연결되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모두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시련의 과정을 거친다고 모두가 다 정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 119편은 저자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했을까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을 줘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저자가 고난을 대할 때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행동을 했고 그 결과 이 고난이 유익으로 승화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개념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 자체는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라 늘 싸워야 하는 대상이에요. 늘 돌파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이 자세를 우리가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오늘 시편 저자가 고난을 통해 얻은 유익이 뭔지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71절에서 7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 가지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1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율례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가치관 이런 것을 말하겠죠. 그런 삶의 가치관들, 그런 삶의 진리들을 깨우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삶의 진리와 법칙들을 깨우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희 둘째 아들이 진호입니다. 진호. 근데 진호가 지금 이제 한 두 달이 채 안 됐는데요. 지금 하는 일이 딱 세 가지입니다. 먹고, 싸고, 자고. 네. 아무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얘는 요 세 가지 일만 잘하면 돼요. 근데 우리 이 아이에게도 분명 어느 순간 고난이 찾아오겠죠. 아버지 된 자로서 제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다만 주님, 이 고난을 유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이 깨달을 참진 깨달을 오 진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에도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고난을 유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진리의 깨우침, 이런 진리의 깨우침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73절부터 쭉 이어서 나옵니다. 73절을 보면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나의 존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 사람은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내 존재의 시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7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니 이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7절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으로 긍휼이 임하여 내가 살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의 끝은요, 절망과 삶의 포기가 아니라 주님 내가 다시 살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고난과 아픔의 끝에서 내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다시 살게 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 내가 살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는 주님 긍휼이 임하여 내가 살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고난이 유익이 되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보고 또 행하고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은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이 고난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고난은 놀라운 새로운 창조성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 폴 트루니에의 연구였습니다. 우리에겐 여러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늙는 것도 사실은 시련이죠. 우리에게 질병이 있는 것도 시련입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고 배우자의 죽음도 있고 또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둘째 아이를 보면서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데 언뜻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 이 아이가 죽게 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되겠죠. 정말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혹시나 또 자녀를 먼저 보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을 전 차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멈출 수가 있을까요? 이 엄청난 고난,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내야 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고난을 유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 마음 자세, 그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잠시 이 용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용기는요, 정신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 정신의 영역에 속한 것과 물질의 영역에 속한 것이 있는데 정신의 영역에 속한 것은 쓰면 쓸수록 풍성해집니다. 물질의 영역에 속한 것은 쓰면 점점 사라져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를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엔 더 큰 용기를 가질 수 있고요, 더 큰 용기는 또 다른 더 많은 큰 용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용기를 내기 힘들지만 한 번 용기를 내면 그 다음은 더 쉽게 더 큰 용기를 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용기는 전염성이 있어요. 전쟁터에서 군사들은 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키며 싸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용기 있는 모습으로 영웅적인 행동을 하면요, 다른 이들도 그 사람을 통해 금방 용기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용기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 부흥 운동의 선교적인 히스토리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용기 있게 순종한 그 한 사람으로부터 영적 부흥 운동이 전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흥 운동이 전파되었고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용기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루터나 존 웨슬리에게도 용기가 있었지만 부처 그리고 간디에게도 용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히틀러에게도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 용기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전파력이 크다라는 것에서는 동일합니다. 나쁜 용기도 전파력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용기가 전파력을 지닐 때 그때 우리에는 고난이 유익으로 승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것은 좋은 용기는 어떤 용기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떤 용기를 가지고 이 고난을 대해야 되는 거냐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용기가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작자가 미상입니다. 근데 시편에 있는 많은 시들은 다윗이 썼죠. 다윗이 저지른 큰 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력을 동원했습니다. 남편을 전쟁에 나가게 하고 맨 선봉에서 싸우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뒤로 빠졌고 이 밧세바의 남편만 끝까지 선봉에서 싸우다 마지막에 전사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 양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다윗이 그 죄를 깨닫자 이제 회개를 합니다. 처절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자신의 죄를 애써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없던 일로 덮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습니다. 사실 나의 잘못을 누군가에게 솔직히 말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내가 내 안에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데도 용기가 필요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좀 좋은 모습, 나은 모습, 준비된 모습으로 서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은 또 더욱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죄를 회개하는 용기를 내야 할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언제 내야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내가 용기를 내고 싶지 않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용기를 낼 때, 그때 참된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용기가 지금 이 순간 생기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용기는요,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할 용기입니다. 1995년에 어떤 한 심리학자는 특별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야, 넌 공부를 못해 라는 이 부정적인 신호를 딱 막으니까요, 이 학생들의 성적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학생의 이 지능이 얼만지 또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누구를 데려와도 이 부정적인 신호만 딱 막으면 이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갔던 거죠. 왜냐하면 공부를 못한 아이들은 은연중에 교사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다른 동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자기 스스로도 아 나는 안 돼, 난 못한다 라는 부정적인 신호를 계속 보내죠. 근데 이 신호를 차단하니까 놀라운 속도로 약생들이 바뀌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슷한 연구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끊임없이 주어지는 여러 부정적인 신호를 우리는 차단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나한테는 너무 작은 일이다, 나는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바울이 했어요. 다른 이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부정적인 신호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신호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다른 이들이 날 판단하는 거, 야 그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했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스스로 보내는 내 부정적인 신호도 차단하겠다라는 거죠. 요즘 여러 가지 뭐 신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 때문에 조금 바빠서 이 수요 설교 준비를 제가 원하는 만큼 마음껏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제 안에서 부정적인 신호가 오는 거예요. 너는 오늘 망했어. 설교를 제대로 못할 거야. 오늘은 은혜 받는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할 거야. 이런 이야기. 이게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정적인 신호를 네. 차단해야 되죠. 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신호가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줄 때도 있고 내가 스스로 그런 신호를 내보낼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신호를 차단하고 온전히 내가 맡고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일에 계속해서 매진해 나간다면 그때 놀라운 일들, 우리의 고난이 유익으로 승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인데 마음에 불꽃을 심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1917년 1월 27일 오스트리아에서 찰스 브루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는 뭐 공부도 두루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해서 골키퍼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 이 교양을 쌓기 위해서 피아노 정도는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꽤 잘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 피아노로 피아니스트의 꿈을 꾸면서 10년 동안 매일 4시간씩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곡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겠죠. 근데 어떤 곡에 딱 다다랐을 때 더 이상 자기 손가락이 이 연주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계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더 이상 그 피아니스트의 꿈을 이어나갈 수 없고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근데 그 시점, 그 순간 이 아이가 6살 때 경험했던 어떤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때 이제 그 수력 터빈을 작동시키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 관리인이랑 같이 그 레버를 작동시키는 그 레버를 내리는 일을 도왔었다라고 합니다. 이 수력 터빈을 내리게 되면요 발전기가 작동하게 되고요, 그 발전기가 굉장한 굉음을 일으키면서 전기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어둠 속에서 섬광이 번쩍거리고 도시에 빛이 쫙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버를 한번 내리는 단순한 행위가 이 어린아이에게는 도시를 환하게 비추는 놀라운 행위로 비춰졌고 그것이 대개 전율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이 레버를 당기는 행위랑 지휘할 때 손을 젓는 행위가 비슷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지휘도 손 하나, 단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최고의 최고의 빛을 만들어내는 그런 직업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자라서 신이라 불리는 지휘자, 역사적인 지휘자 바로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됩니다. 카라얀은요, 여러분 카라얀 사진을 보면 눈을 감고 찍은 사진이 많습니다. 지휘를 할 때 보통 눈을 감고 지휘를 했어요. 이 사람이 눈을 감을 때 자기 이 머릿속에서는 그 팀파니가 울리는 굉장한 큰 굉음, 트럼펫이 울리는 그 멋진 불꽃 같은 소리, 바이올린이나 비올라가 화려하게 내는 그 색들이 머릿속에서 아름답게 조화가 되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 전율, 이게 레버를 내렸을 때 빛이 세상 속에 쫙 가득해질 때 그 전율과 맞닿았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전율을 느낄 수 있는 불꽃이 임해야 합니다. 레버를 당길 때 터빈이 돌고 세상에 빛이 가득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고난이 가득한 삶 속에 용기라는 레버를 잡아당겨서 그 고난을 유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레버를 잡아당기는 순간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빛 대신 주님이 이 어둠을 밝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삶이란 고난이 우리를 아무리 어둠 속으로 삼키려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분명 밝은 빛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팀에서 첫 곡으로 웨이메이커라는 곡을 찬양했었죠. 저도 주일날 이 찬양을 했었는데 이 찬양에 담긴 가사, 이 단어들이 하나하나가 우리 삶에 너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이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미라클 워커, 기적을 행하시는 분, 프라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시는 분, Light in the darkness, 어둠 속의 빛. 이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막다른 길에 서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에게 주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으니 기적을 행하시는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사오니 주의 약속하신 말씀 따라 가겠사오니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어두움 가운데 주여 빛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밤입니다. 고난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대할 때 용기를 가진다면 그 고난은 우리 삶에 새로운 창조적 유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우고 내 삶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주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주님, 계속해서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고난을 이겨내서 주님, 내가 나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회개의 용기,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할 용기, 마음의 불꽃을 품고 그 비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져서 고난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해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유익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난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온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셔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놀란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